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재조명이란 제목으로 방금 읽으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러분, 대대로 가나안 지역의 서해안의 평야 지방에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먼저 도입한 족속인 블레셋 족속이 살았고 요단강에 가까운 동부의 산지에는 주전 1400년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서쪽으로 넘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주로 산지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쪽의 블레셋과 동쪽의 이스라엘이 그 중간 지역인 엘라 골짜기에서 접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절을 보면 블레셋이 먼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고는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고 아세가는 땅이 파헤쳐진 곳, 그리고 에베스 담밈은 피의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이 얼마나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인지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서쪽의 평지와 동쪽의 산지를 연결하는 요충지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는 동서로 뻗었는데 그 남쪽에는 블레셋군, 그 북쪽에는 이스라엘군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서진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하여 오늘 전쟁하러 온 것입니다. 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뺨이요. 5절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블레셋군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우고자 하는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뺨이면 대략 3미터란 얘기입니다. 갑옷 무게가 5천 세겔이면 57kg이란 얘기고 그 창날 무게만 600세겔이면 7kg입니다. 갑옷 무게만도 웬만한 사람 몸무게이고 창날 무게만도 볼링공의 중량이라면 이 3미터의 거인은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아주 세다는 뜻이죠.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골리앗은 우리가 다 싸워서 피를 보지 말고 양편에서 한 사람씩만 나와서 결투를 함으로써 전쟁의 승부를 가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여기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겠죠.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서 대략 키가 2미터인 장신의 사울왕도 안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못 싸웁니다. 이 상황에서 팔형제의 막내인 다윗이 아버지의 분부로 맨 위에 세 명의 형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있으므로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옵니다. 마침 그가 왔을 때가 골리앗이 싸움을 돋우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입니다. 그것을 듣고 의분이 치밀은 다윗은 26절에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에게 양을 안 치고 쓸데없는 일로 농땡이 피우고 있다고 마구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려갑니다. 다윗이 연소한 젊은이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흘낏 본 사울 왕은 이렇게 33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자 다윗은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도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요. 사울도 여호와께서라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 3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전폭 신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서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건요. 이 행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행여나 여호와께서 도우시겠다. 아마 다윗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신하들한테. 얘들아, 관이나 하나 준비해라. 38절 말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구 곧 주머니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요. 41절에 시작되죠. 41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절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네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가서 자신은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러자 그 많던 블레셋 군사들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기 원합니다. 재조명이란 새로운 빛에서 어떤 사물,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새로운 빛은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색으로, 다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관점이라는 단어를 가장 큰 키워드, 즉 핵심 단어로 마음에 새기고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듣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은 뜻은 무엇입니까? 작고 힘이 없는 다윗, 작고 힘이 없는,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자와 골리앗, 크고 강한, 그래서 이길 것이 뻔한 상대방 간의 싸움이란 뜻이죠. 이 표현이 암시하는 결과는 뭡니까? 당연히 크고 힘센 골리앗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성경에서 그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작고 약한 다윗이 이겨서 오히려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실제로 이긴 이유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분석을 잠시 인용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저의 묵상한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영국 태생의 캐나다 저술가이자 작가인데 미국 뉴욕이라는 고급 잡지의 스태프 작가로 96년부터 지금까지 2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책도 많이 냈고 그 책과 글들은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글래드웰은 자신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다윗이 약자가 아니었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근거는 이러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대략 세 부류였다. 보병, 마병, 그리고 화살이나 돌을 날리는 사수. 그런데 골리앗은 육탄전을 하는 보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힘이 센. 누구든 그와 육탄전으로 맞붙으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키가 2m인 사울조차도. 그런데 다윗은 보병이 아닌 사수로서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에 대한 묘사를 읽고서 사람들은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물매 및 물맷돌 다섯 개밖에 없는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를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죠. 사수가 골리앗 같은 보병과 육탄전으로 붙으면 당연히 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물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총 같은 장난감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문 물매병들은 200야드, 그러니까 약 60m 전방의 표적도 명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날아가는 새도 맞춰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0m가 아니라 바로 앞에 골리앗을 맞추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의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무장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인데 그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얼굴입니다. 게다가 그는 초거인이기 때문에 이마도 아주 널찍해서 맞추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편 여기 엘라 골짜기의 돌은 barium sulfite, 한국말로는 중정석으로서 보통 돌의 밀도가 2.5 정도인데 이 돌은 밀도가 4.5입니다. 거의 두 배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크기의 돌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무겁다는 얘기예요. 조약돌로 맞아도 마치 두 배 크기의 짱돌로 맞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맷돌이 날아가는 속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평균 초속 100m입니다. 총알의 속도가 평균 초속 400m니까 그보단 못하지만 초속 100m면은 시속 360km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죠. 그 속도로 조약돌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야구공 투구 속도가 시속 170km인데 그 두 배가 넘는 시속 360km 속도로 돌을 맞으면 이마가 패일까요? 안 패일까요? 그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인이라 하더라도 안 죽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골리앗 정도의 초거인이라면 물증은 없지만 골리앗이 거인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콤 글래드웰은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이는 로버트 와드로우라는 사람인데 키가 8피트 11인치였습니다. 즉 272cm인데 근데 24세에 죽을 때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애크로메갈리라는 거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은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멈추질 않아서 계속 자라는 병입니다. 유명한 레슬러인 안드레 더 자이언트도 아크로메갈리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아크로메갈리를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신경을 압박하는 종양이 있어서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더블 비전 현상 혹은 심한 근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골리아트 필시 아크로메갈리로 인한 시력 이상이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 세 가지 증거를 댑니다. 첫째, 40절에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데 43절에서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막대기 들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한국어 번역에는 단수 복수 구분이 없이 그냥 막대기인데요.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막대기 들입니다. 막대기가 하나인데 여러 개로 보인다는 그러한 심증을 주죠. 두 번째 증거, 7절과 41절을 보면 골리앗은 혼자 오지 않고 방패를 든 자가 앞에서 인도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언덕 위에 있다가 가파른 엘라 골짜기로 내려올 때면 발을 헛디딜 수 있으니까 누군가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골짜기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완만한 골짜기란 단어인 에멕이 아니고요. 가파른 골짜기인 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접전을 원할 때에도 방패를 든 조수가 앞에서 인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세 번째 증거. 42절에서 골리앗은 다윗을 만나서 접전하러 오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처음에는 다윗이 안 보여서 둘러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이 어지간히 나쁘지 않고서야 어떻게 바로 앞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안 보입니까? 지금 골리앗은 일단 내 손에 잡히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의 소원대로 다윗이 맞붙어서 힘으로 겨루겠다고 하면 아마 도우시는 하나님도 참으로 난감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상대로 1대1 육탄전으로 맞붙는 것은 진정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울 생각만 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똑같은 생각이었기에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힘센 무적의 보병은 육탄전이 아니라 포격전으로 이겨야 합니다. 화살이나 돌을 날려서 이겨야죠. 다윗에게는 새로운 프레시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을 상대로 싸워본 다윗은 압니다. 맞붙어 싸우면 당연히 죽는 것이죠. 그런 상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돌로 맞춰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사울의 갑옷도 사용하고 가벼운 차림으로 물매와 돌만 가지고 간 것입니다. 마치 항공모함과 같은 골리앗은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크기 때문에 무겁고 느립니다. 적의 비행기나 포격이 들어오면 레이더로 미리 알아차려서 먼저 요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항공모함은 눈이 안 보이니 레이더가 없는 항공모함입니다. 다윗은 전투기처럼 빠르게 골리앗을 살피다가 재빠르게 달려가면서 골리앗의 급소인 널찍한 무방비의 이마에 시속 360km의 도로, 보통 돌의 두 배 무게인 조약돌을 박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전쟁술이나 어떤 광물의 형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이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항상 무조건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여해야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신뢰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일관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다윗의 장형인 엘리압도 다윗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족속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당위성이 있어서도 이것은 관점의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여할 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나만의 것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아이가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2만여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듯 단지 신뢰와 순종 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신실하게 살펴보고 파악해서 평소에 그것을 개발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물매질을 연마해서 숙달된 물매질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달란트 하나라도 하찮게 여겨 땅에 파묻어 사장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 잘 개발하고 경영하고 있으니까 받은 달란트가 기술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숙달되어 있습니까? 가만 보면 다윗은 단지 기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달란트 주심을 귀하게 여겼기에 형들은 폼나게 군대 가서 전장에서 싸울 때 자신은 모양새 빠지게 양치기나 하고 있다고 자기 연민과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맞닥뜨리면 물매질을 연마할 귀한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갈고 닦고 경영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작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잘 만드셨음 또한 신뢰했기에 창의적 관점에서 자신과 골리앗의 강점과 약점을 편견 없이 분석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은 항상 강하지 않습니다. 거인은 힘은 세지만 느리고 큰 표적입니다. 게다가 눈까지 나쁘면 죽기를 기다리는 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약하고 작은 다윗으로 봅니까? 거인들 앞에 서 있는 메뚜기를 봅니까? 굳어진 세상적 통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 장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원래 영생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적 가치의 종이 되지 않고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의 뜻을 조금 확장해서 굳어진 세상적 관념, 우리를 불필요하게 힘들게 만들고 인생의 기쁨을 죽이는 관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복음으로까지 확장한다면 오늘 메시지의 주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세상적 관점에 내가 묶여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거나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앞에 내가 작고 연약한 다윗 같다면 주님을 신뢰하면서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착된 방향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거인의 약점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의 슬픈 예인데 요즘 미국과 한국에서 어떤 종류건 권력을 잡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 권력하에 성놀이개로서 착취한 일들이 오랫동안 수도 없이 많았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고 피해자들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리자 그 골리앗들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관점을 바꾸니까 그들은 단번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들의 권력에 권력으로 맞붙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에 피해자들이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물맷돌을 날리자 가해자들은 한 방에 쓰러지며 목이 달아났습니다. 크다고 강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한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은 단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및 순종할 것이 아니라 또한 창의적으로 신뢰 및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귀한 달란트를 주셨음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연마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어떠한 거인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고 창의적으로 신뢰와 순종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